질문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지적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어뢰 철학에 의해서 지적되는 것은, 그러니까 쾌락감이라고 공통적으로 불리는 것에 공통된 어떤 쾌락적 요소가 단일하게 있어서 그 본질을 끄집어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보면은 맨 앞에 이제 놀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라고 할때 과연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 놀이인가? 그러면 체스 게임 하는 것은 놀이가 아닌가? 그럼 1대1로 맞붙어서 경쟁하는 것이 놀이인가? 그렇다면 혼자 스쿼시를 하는 것은, 스쿼시 연습을 하는 건 놀이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두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연관되는 비슷한 점들이 각각 A는 B와 B는 C와 C는 D가 가지고 있지만 A, B, C, D를 관통하는 그런 놀이의 요소, 놀이적 요소라는 것은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자체가 그러한 공통적 요소를 가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것을 지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친척들 얼굴을 보면은 오빠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촌, 형, 뭐 이런 식으로 쭉갈때그 모든 친척들의 중심에서 뭐 문씨 가문 해가지고 그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는 얼굴의 특징 같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변에 인접한 사람들과 이렇게 닮은 구석들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겹치면서 오빠는 동생과 닮고 코가 닮고 아버지와 오빠는 눈이 닮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양적 쾌락 공리주의가 쾌락감이라는 요소를 중심적인 도덕규범의 기초로 삼았다면은 그런 쾌락감의 공통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논리의 비약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언어가 그것을 쾌락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쾌락감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논리의 비약이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자유의 가치, 범인 내의 자유, 그리고 과외 금지와 택지 소유 상한제 문제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자유의 경계 긋기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자유의 경계 긋기는 자유를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평등하게 경계를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외를 많이 받는다. 과외를 뭐 50만 원 정도 들여서 받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과외를 받는 것과 그 자유의 가치, 다른 사람의 과외를 받는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시민교육센터에서 사회과 공부를 좀 진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사회과 공부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공부를 할 자유를 양립 가능하지 않게 침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같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택지 소유 상한제의 경우에는 자유의 가치, 응당하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을 그 평등한 자유의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그한 사람의 높은 자유의 가치 향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나 최소한 좀 안정적인 전세에 살고 싶은데 이 한정된 토지 위에서 누군가 택지를 뭐 세네 채씩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 가치가 부당하게 많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자유의 가치가 부당하게 적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명목상의 자유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자유의 경계 긋기 그 정신이 자유의 경계선은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그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때 택지를 여러 채 아주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이미 양립 가능한 평등한 범위의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당 가져야 할 자유의 가치 밖에 있는 것들은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 응당한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침해하는 경우에 우리가 평등을 위해서 그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이것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유가 경계 걷는 방법, 그 방법에 따라서 자유를 조정하는 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요즘 보니까 두돌베기 애가 180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다는데, 그것은 당연히 응당한 자유의 가치 밖에 있는 거죠. 공정하게 재산이 분배된 어떤 사회에서도 두살된 애가 180만 원짜리 과외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하면은, 그 두돌베기 애가 180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른 두살베기 애들의 정당한 교육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다른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것은 전반적인 자원, 일반적인 자원이, 즉 자유의 가치가 제대로 분배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 자유를 향유하는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지 소유 상한제와 가해의 문제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자유와 평등이 충돌한다는 문제들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유의 경계 끊기를 통해서 어떻게 공정한 영역 내에서 자유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어킹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우리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이럴 때 우리는이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이란 말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목적론적 윤리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을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적론적 윤리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또한 특정한 계급의 소극적 자유만이 우선되는 것이고, 자유의 평등한 경계 긋기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우파 자유주의자도 아닌, 좌파이면서 또한 자유주의자인 그런 의무론적 윤리서를 채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어킹 강의하면서 1강에서 좀 소홀히 했던 문제들은 중간중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